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2월 15일 수요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다. 오히려 그들이 그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어야만 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9에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구체적인 관습들에 대해 경고하셨다. 모세는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과 비교해보라. 베드로와 스데반이 신명기 18장 18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주어진 문맥을 통해 볼 때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될 것이었다. 수세기 후에 베드로와 스데반은 이 성경절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의 성취이며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일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적용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는 스데반이 베드로가 처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역시 이 유명한 약속을 언급하며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역할이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이시며 그들에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람들의 고발과는 달리 스데반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했다. 교훈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약속된 선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묵상.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씀 묵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약의 증거를 통해 메시아를 증명함.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사도행적 222.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 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밭에 생명의 씨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닮은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밭에, 저희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저희 마음이 참으로 좋은 땅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진실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은 온유, 따뜻할 온자, 따뜻하다 온자죠. 그리고 부드럽다 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가? 나 자신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가? 그렇게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예수님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난 후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함과 자주 다른 저의 모습을 볼 때는 큰 실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 저와 같은 그러한 기도와 또 그러한 바람과 또 그러한 실망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원함은 정말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싶고 예수님처럼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급하고 거칠고 마음이 굳은, 딱딱한, 급히 성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이 크지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함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 뭐 세상적인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언제든지 정말 화도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한 온유한 자가 그러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새로운 교회로 부임할 때 갖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한 3년 이쪽 저쪽에서 인사이동되어서 계속 새로운 교회로 가게 이렇게 인사이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새로운 임지로 발령받아서 갈 때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란 이번에 새로 가는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이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면 좋겠다.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정말 좋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은 또 장로님은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성품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정말 사뿐사뿐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그 교회 모 장로님이 정말 성격이 고약해서 아주 급하게서 목사님 가시게 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또 그 교회 집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정말 성격이 그런 고약한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때요? 그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될 때, 새로운 목사님의 품성은 어떠하신가?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목사님이면 참 좋겠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는, 유창하게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참 유창하게 할지라도 그분의 품성이 참으로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하다면 머지않은 시간 성도님들이 그분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온화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그런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저희 주변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죠? 반대로 남편이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부드럽고 넉넉하고 품성이 정말 온화한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죠?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면 좋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은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저도 역시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필리핀의 시부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부에 이렇게 1993년, 94년도에 필리핀 그 세부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그 치과대 공부를 하러 오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함, 이 장로님 성함이 밝혀도 되겠죠? 이 장로님 성함은 이창희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 말씀하는 거나 또 행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한지 내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닮고 싶었어요. 나도 저분처럼 정말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분 댁에 가면 제가 저희들이 이제 뭐 정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 선교지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요. 그분 댁에 찾아가면 우리 여집사님이신 우리 집사님이 정말 양말이며 속옷을 새 것으로 꼭 준비해 주셨어요. 매번 그 장로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양말과 속옷을 새 것으로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정말 따뜻한 말에 있어도 정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킹제임스 흥정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였다. 왜 모세는 이렇게 온유하다는 우리 내 종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도에서 진도 인지리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그곳에는 진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진도계. 근데 이 진도계의 특성은 주인에게는 한없이 순종합니다. 주인이 구박을 해도 주인이 때려도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합니다. 절대 주인한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도둑이나 낯선 사람이 오면 정말 잡아먹을 듯이 짖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다가도 주인이 그만해 라고 그렇게 하면 또 주인 앞에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여러분, 그 진돗개의 그런 모습이 그 주인에게 있어서 온유한 것입니다. 그 진돗개는 온유한 진돗개인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충성을 다하지만 반대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온유함이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모세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모세는 한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바다를 건너라면 건너고 반석을 내서 명하에서 물을 내라고 하면 반석을 명하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적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집트, 뭐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야 하면 정말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사막 같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이집트에 가보니까 또 요르단에 가보니까 그 흙이요 너무 좋아요. 단지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요, 광야는 비가 오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사막은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와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사막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고 메마라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했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박자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그 딱딱하고 거칠고 꽉 메마른 그 광야 같은 마음에 비가 내리면, 성령의 비가 내리면, 마치 광야에 비가 내리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이 젖어 있는 그 상태, 식물의 씨가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자랄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부드러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에 젖어있는 그 땅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성령의 단비에 촉촉이 젖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하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하면 우우할 수 있는 말씀,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를 기뻐하라, 사랑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아라, 부드러워라, 선해라, 믿음을 가지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이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 되셨죠?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착하고 정말 선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예만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있는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 예스, 예만 있는 것. 그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요,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란 말을 많이 들었으면, 빨리빨리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전화번호 할 때 국가번호 있잖아요. 국가번호가 몇 번이에요? 8이죠? 재밌게도 빨리입니다. 빨리. 8이. 빨리. 여러분, 급하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이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이 고소고발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2001년도 비교인데 일본은 11,391건입니다. 한 해 동안. 한국은 597,570건이랍니다. 단순 비교해도 53배. 인구 비례로, 일본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인구 비례로 비교하면 126배나 고소고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급하게, 성격이 급하니까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내리면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흙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촉촉이 젖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온유한 자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누가 온유한 자세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누굴 얻어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했는데 그 땅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흙은,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흙, 흙, 땅, 이것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람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겠다는 얘기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시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땅을 얻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마음이 촉촉해진 그 땅에 생명의 씨 드시는 예수님, 온유한 자 그 본체 드신 예수님이 심겨지면 우리가 온유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여러분이 온유한 자 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진정한 온유한 자이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1차적인 선교는 대상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 밭에 온유의 씨이신 예수님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어서 촉촉이 변화된 내 마음 밭에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씨를 심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다른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많은데 가까운 이웃들이 두 번째 선교 대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교 대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 가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진 그 땅에 가서 생명의 씨신, 온유의 씨신,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는 놀라운 축복을 누르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의 가운데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의 복이신 우리의 온유 그 자체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이제 누구를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이제 누구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온유한 자 그 자체이신 그 본체이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밭에 심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한 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밭에 딱딱이 굳어져서 돌짝처럼 변해 있는 우리 마음밭에 광야 같은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땅속 깊은 곳, 우리 마음밭 깊은 곳까지 적셔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생명의 씨드신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내고 싹을 이파를 내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 그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갈멜산의 제사.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한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아합이 먹으러 가는 동안 엘리야는 두려운 제사 장소로부터 갈멜산 정상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는 이교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일 때문에 엄숙한 기도를 드리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살육함으로 이스라엘 배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에 빠진 배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한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구부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는 지극히 간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했다. 계속해서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어떤 가시적인 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그의 종을 보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를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열렬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일곱 번 그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라도 주시는지를 보도록 했다. 그의 종은 여섯 번 바다 쪽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구릿빛의 하늘로부터 구름이 형성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보고를 했다. 일곱 번째 그는 엘리야에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늘이 검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작게 떠오르는 구름 속에서 그의 믿음은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과 일치한다. 그는 자기 종을 통해서 아합에게 기별을 보낸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열왕기상 18장 44절. 엘리야의 겸손. 여기에서 엘리야는 믿음에 도전을 했다. 그는 보기까지 지체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엘리야는 낮 동안에 큰 흥분과 수고를 겪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적이며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처형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엄격하고 가혹한 인물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는 이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불러일으킨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밤이었으며 앞을 가리는 비 때문에 아합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없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 그의 거친 옷을 묶고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달려가며 도시 입구로 들어가는 길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분의 백성 앞에서 아합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살해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가 아합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그는 성문 입구에까지 그의 병거 앞에서 달려가면서 길을 인도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분의 종으로 공언하는 젊은이들, 곧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이들을 위한 공과가 있다.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괄목할 만한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사소한 것처럼 그들에게 생각되는 의무들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벗어나 있다. 그들은 종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될까 봐 두려워서 필요로 되는 봉사를 행하기 위해 저들의 목회적 위험의 자리로부터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이들은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의 말은 3년간이나 하늘 창고를 잠금으로 땅 위에 우로가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의 말만이 하늘을 열어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열쇠였다. 그가 왕과 수천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단순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어 그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희생의 제단에 불을 붙였다. 그의 손은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살육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했다. 그러나 고된 노동과 그날의 혁혁한 승리 후에도 구름과 비와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할 수 있었던 그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봉사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했으며 그 죄와 범죄를 인해 면전에서 두려움 없이 꾸짖었던 군주를 섬기기 위하여 어둠과 폭우 속에서도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달려갔다. 왕은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야는 자기의 옷으로 몸을 감싸고 맨땅 위에 드러누웠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 엘리야가 생사를 건 싸움에서 그토록 대담한 용기를 보여준 후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해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는 결코 그가 절망에 빠지거나 두려움 가운데 소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배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선포하기 위해 그 앞에 맨 처음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권세로부터 피하도록 그를 산속의 안전한 장소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석으로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양식을 보내심으로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후에 시내가 마르자 그분은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그를 보내셨으며 과부의 가족과 엘리야를 위해 날마다 음식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보호의 증거를 체험하는 축복된 삶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엘리야가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처럼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그날의 놀라운 사건들과 그분의 능력의 놀라운 과시 등에 관해 말했다. 또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살해한 것도 말했다. 이 말에 죄로 굳어진 이세벨은 진노했다. 대담하고 도전적이고 확고부동한 우상 숭배자. 그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결코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